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보내드리는 KCR 코리안 캐톨릭 라디오 가톨릭 방송입니다. FM 104.6MHz로 방송되는 가톨릭 방송은 복음 전파를 목적으로 매주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오전 9시 40분부터 11시 30분까지 주 5회 방송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정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강론. 천주교 범주대교구 사제들이 오늘의 복음 말씀에 비춰 강론하는 시간입니다. 연중 제5주간 수요일인 오늘은 노대동 본당 보좌 조영헌 신부입니다. 오늘 복음은 마르코 복음 7장 14절에서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군중을 가까이 불러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모두 내 말을 듣고 깨달아라. 사람 밖에서 몸 안으로 들어가 그를 더럽힐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 오히려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그를 더럽힌다. 예수님께서 군중을 떠나 집에 들어가시자 제자들이 그 비유의 뜻을 물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너희도 그토록 깨닫지 못하느냐? 밖에서 사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무엇이든 그를 더럽힐 수 없다는 것을 알아듣지 못하느냐? 그것이 마음속으로 들어가지 않고 뱃속으로 들어갔다가 뒷간으로 나가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모든 음식이 깨끗하다고 밝히신 것이다. 또 이어서 말씀하셨다.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 그것이 사람을 더럽힌다. 안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쁜 생각들, 불륜,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의, 사기, 방탕, 시기, 중상, 교만, 어리석음이 나온다. 이런 악한 것들이 모두 안에서 나와 사람을 더럽힌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사람 밖에서 몸 안으로 들어가 그를 더럽힐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 오히려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그를 더럽힌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주십니다. 밖에서 들어오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 악한 생각들이 바로 우리 자신을 더럽힌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다양한 상황을 마주하게 됩니다. 때때로 우리의 자유를 통하여 우리가 원하는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원하는 장소로 가기도 하며 원하는 상황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삶의 대부분은 우리의 의지보다는 예상치 못한 것들을 마주하고 만나며 원치 않은 영향을 받기도 합니다. 때로는 신체의 건강을 잃기도, 마음의 상처를 당하기도, 우울과 절망의 늪에 빠지기도 합니다. 이처럼 힘든 상황이 우리에게 닥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한 명의 인간이고 우리의 힘은 매우 나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 중요한 것은 하느님과 함께 살아가는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어려운 현실을 외면하고 도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진 것이 없고 해줄 수 있는 것이 없더라도 우리가 하느님을 알고 하느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 자신과 우리 공동체에 있어 가장 의미 있고 행복한 삶이라는 것을 믿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밖에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우리를 더럽힌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더러워지는 것은 위생적으로 더러워지는 것도 윤리적으로 더러워지는 것도 아닙니다. 더럽다고 하는 것은 신앙적으로 하느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없고 더 이상 하느님과 함께 살아갈 수 없는 죄인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여기서 희망을 발견합니다. 우리 밖에서 우리를 아무리 힘들게 하고 더러워 보이는 것이 들어와도 우리가 그것을 우리 마음 안으로 가지고 들어오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느님 앞에서 더럽지 않습니다. 언제나 하느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창조하신 하느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더러운 것으로 채우기 위해 만들지 않으셨고 당신을 찬미하며 기뻐할 수 있도록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님을 통하여 전달되는 은총에 힘입어 우리는 더욱더 하느님 앞에서 깨끗한 마음을 간직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은총에 기대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하느님의 창조물입니다. 아무리 힘든 상황도 어렵고 고통스러운 상황도 우리의 마음을 정복하고 하느님으로부터 돌려놓을 수는 없습니다. 태초부터 하느님을 향하여 정향되어 있는 우리의 마음을 살펴봅시다. 창조 때의 하느님의 사랑과 그리스도를 통한 하느님 나라의 신비를 담게 된 우리의 마음을 통하여 오히려 좋은 마음으로 어두운 세상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죄의 용서를 위한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미 우리의 마음은 깨끗하게 되었고 성령으로 인하여 항구의 그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영혼 속에서 창조하신 하느님의 포기 없는 사랑을 믿고 우리의 마음을 소중히 간직합시다. 어둠 속에서도 빛나는 우리의 마음을 간직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느님의 사랑받는 자녀로서 누리는 자유의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사랑으로 창조되어 깨끗한 마음을 간직할 수 있는 우리의 힘과 하느님의 은총에 기대어 살아가 봅시다. 아멘.
1분교리 조용관 신부입니다. 전례란 교회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느님께 드리는 공적인 예배를 말합니다. 전례에는 미사 성제 칠성사와 준성사 그리고 성무일도 교회 장례식 등이 해당됩니다. 전례는 하느님의 백성인 교회의 행위이므로 개인으로서가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거행되어야 마땅합니다. 전례 기도가 되기 위해서는 첫째, 교회가 인준한 기도문을 사용해야 하고 둘째, 교회의 이름으로 행해져야 하며 셋째, 정식으로 임명된 사람이 전례를 지도해야 합니다. 따라서 정해진 미사 경본, 각 성사에 따른 성사 예식서, 성무일도서 등 교회가 제정한 공식적인 양식에 따라서 거행될 때 전례 행위가 바르게 이루어진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1분 교리였습니다.
생각 더하기. 어린 시절 학기 초가 되면 무슨 무슨 조사를 할 때 장래 희망이라는 칸이 늘 있었습니다. 그때 혹시 어떤 장래 희망을 적으셨는지 기억하시나요? 언젠가 딸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빠는 지금 하는 일이 장래 희망이었냐고요? 그 질문 앞에서 한동안 좀 아득해지더군요. 아, 나에게도 한때 장래 희망을 생각할 때가 있었나 싶어지고요. 딸만한 나이 때 무엇을 장래 희망으로 적었을지는 가물가물하지만 얼추 비슷한 일을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딸에게 뭐 그렇다고 답을 했죠. 그보다 아장아장 걷던 딸이 어느새 장래 희망을 생각하는 나이가 돼 있구나 싶어서 뭉클해지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아기가 소녀가 되고 소년이 되면서 장래 희망을 생각하고 장성한 청년이 되고 그렇게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 자연스럽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해지는 요즘입니다.
멘델스존 만나보시겠습니다. 그의 작품 엘리야 중에 있는 힘찬 합창곡이죠. 제목은 너의 빛이 아침 햇살처럼 펼쳐지리라 소개해드립니다. 콜스 작곡의 산상설교, 예, 행복산화의 내용이죠. 이 곡을 준비했습니다. 알렉산드 폴라콥스의 바리톤과 라트비아 라디오 합창단과 오르간이 함께합니다.
당신의 삶이 쉬워질 것입니다. 다이나스픽에서는 뉴질랜드 국가인증 풀타임 영어 수료 프로그램들을 오클랜드의 5개 캠퍼스에서 등록 신청을 받고 있으며 영어 수준에 따라 초급부터 고급 프로그램까지 다양하게 갖춰져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들은 말하기부터 듣기, 읽기 및 쓰기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주당 학교 수업 12시간에서 15시간, 온라인 학습 20시간에서 22시간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코스가 완료되면 뉴질랜드 교육평가기관 NZQ에서 발행하는 영어과정 수료증이 수여되며 모든 뉴질랜드 시민권자, 영주권자 및 난민들은 무료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이메일 courses@dynaspeak.ac.nz 또는 전화 0800-355-344로 연락 주십시오. 다이나스픽.
사랑의 샘평화의 소리, KCR 10시 뉴스, 365 헬스, 마랑의 베이로 변호사 윤영준, 다이나스픽, 에듀킹덤 칼리지 다네모라, EL 디자인 전망 좋은 창, JMP로 유한상 변호사 공동 제공입니다.
부동산 등기 이전 컨베이언싱 전문 로펌 마이랑 이베이로 대표 윤영준 변호사가 노시오 아폴로 드라이브에 위치한 새 오피스에서 정성을 다하는 서비스로 여러분을 모십니다.
오피스 주소는 유닛 9 39번지 아폴로 드라이브 로즈델, 대표 전화번호 476-8000번, 직통번호는 973-4046, 이메일 문의는 info@mbaylaw.co.nz입니다. 가톨릭 뉴스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의 귀관 지염이 악화하면서 거처에서 공식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고 이탈리아 일간지 코리엘레 데라 세라가 현지 시간 11일 보도했습니다. 교황은 전날 바티칸 사도궁의 공식 집무실이 아닌 거처인 산타 마르타의 집에서 프랑스의 이슬람 지도자를 접견하며 몸이 안 좋다, 귀관 지염을 앓고 있어 외출할 수 없다고 양해를 구했습니다. 공개된 영상 속의 교황은 지쳐 보였고 눈 밑 부분은 까맣게 변했으며 부어오른 얼굴과 힘겨운 호흡이 포착됐다고 이 매체는 설명했습니다. 88세인 교황은 귀관지염에 걸린 지 이날로 7일째입니다. 하지만 상태는 호전되지 않고 있습니다. 교황은 지난주에 이어 이번 주에도 자신의 거처인 산타마르타의 집에서 공식 일정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교황은 지난 9일 바티칸 성 베르도 광장에서 집전한 미사에서 강론 도중 호흡곤란을 호소하며 도중에 강론을 중단했습니다. 앞서 지난 5일 수요 일반 아련에서는 보좌관이 대신 교리교육 원고를 대독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의 건강에 문제가 생길 때마다 일각에서는 자진 사임 가능성을 거론하지만 그는 이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는 2023년 2월 콩고 민주공화국 방문 당시 교황직은 죽을 때까지 하는 종신이 이뤄야 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다만 갑작스러운 건강 악화로 직무 수행이 불가능할 경우를 대비해 2013년 즉위 당시 사임서를 작성해뒀습니다.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총리가 어제 국회 질의응답 시간에서 야당을 역공하려던 시도는 처참하게 실패했습니다. 노동당 대표인 힙킨스는 액트당 대표가 2023년에 장관이 사법적 결정에 개입하면 총리가 뉴질랜드의 최선이라고 판단할 경우 사임해야 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럭슨 총리는 왜 액트당 장관인 데이비드 시모어가 필립 폴킹원을 지지하는 경찰 서한을 작성한 것에 대해 사임을 요구하지 않았느냐고 물었습니다. 럭슨 총리는 시모어가 해당 서한을 작성한 것은 국회의원 신분이었을 때고 연립 정부의 장관이 되기 전이었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정치적으로 재치 있는 모습을 보이려 했던 크리스토퍼 럭슨 총리는 크리스 힙킨스의 질문에 답하면서 엘라니스 모리셋의 가사를 인용하는 시도를 했습니다. 럭슨은 방금 캐나다 출신 가수 엘라니스 모리셋의 노래 가사가 떠올랐다며 마이클 우즈, 메카 와이티리, 스튜어트 내쉬 그리고 키리 엘렌 등의 이름을 거명했습니다. 하지만 럭슨 총리가 날카로운 한방을 날리려던 시도는 오히려 역효과를 냈습니다. 그가 언급한 전직 장관 4명은 모두 해임됐으며 그중 3명은 크리스 힙킨스가 직접 해임했고 메카 화이트는 당시 총리였던 저신다 아던에 의해 해임되었다는 사실을 잊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의원들은 예상치 못한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리에서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럭슨을 향해 크게 그들 모두 해임됐다고 외쳤습니다. 노동당이 2023년 총선에서 정권을 빼앗긴 원인이 된 사건을 떠올리며 기뻐할 이유는 없었지만 총리는 스스로 자책골을 넣고 말았습니다. 뉴질랜드인들의 절반은 재무장관 니콜라 윌리스가 이번 정부 임기 동안 좋은 경제 성장을 이끌었다는 것에 대해서 자신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원뉴스 베리안 여론조사에서는 니콜라 윌리스가 재무장관이자 경제성장장관으로 이번 정부 임기 동안 좋은 경제성장을 이끌 것이라고 자신하느냐는 질문이 제시됐으며 응답 결과 50%가 자신이 없다고 답했고 34%가 자신이 있다고 답했으며 17%는 모르거나 답변을 원치 않았습니다. 평균보다 높은 신뢰도를 보인 그룹은 액트 지지자의 70%, 국민당 지지자의 67%, 55세 이상 남성 45%, 뉴질랜드 유럽계는 37%였으며 반면 평균보다 낮은 신뢰도를 보인 그룹은 녹색당 지지자의 76%, 노동당 지지자 76%, 마오리 65%였습니다. 여론조사 결과에 대한 회의적인 반응에 대해 윌리스 장관은 원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지금 상황이 어렵다는 걸 알고 있지만 제 역할은 상황을 더 나아지게 만드는 것이라며 세금 감면이 없었다면 많은 가정이 더 힘들었을 것이며 국민들의 돈을 걷어들였다면 더 큰 어려움을 겪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윌리스 장관은 5월 발표될 예산안을 성장 예산으로 명명했으며 크리스토퍼 럭슨 총리 역시 1월 말 국회 연설에서 성장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윌리스는 이번 예산안에는 뉴질랜드의 오랜 생산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담한 조치들이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노동당 대표 크리스 힙킨스는 이번 원뉴스 베리안 여론조사 신뢰도 조사 결과에 대해 윌리스 장관이 명백히 능력받기 일을 맡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또한 윌리스가 럭슨 총리의 자리를 노리고 있으며 정부가 폐기한 쿡 해협 페리 교체 계약을 아직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히킴스는 올해 니콜라 윌리스가 더 가능성이 높은 일은 무엇일까요? 라는 질문을 던지며 인터아일랜드 페리를 교체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총리를 교체하는 것일까요? 라는 정부를 향해 조롱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윌리스는 정책 조정으로 돌파구를 모색했습니다. 주말 동안 윌리스 장관은 이민 투자 비자 제도를 조정할 계획을 발표하며 이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뉴질랜드 경제에 투자하도록 유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현재 물가 상승률 인플레이션은 2.2%로 중앙은행의 목표 범위 내에 머물러 있지만 실업률은 12월까지의 3개월 동안 5.1%로 상승했습니다. 최신 스테이트 엔젯 고용 데이터에 따르면 실업률은 12월 포함 최근 3개월 동안 5.1%로 상승했습니다. 이는 2020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이는 약 15만 6천 명에 해당합니다. 재무부 장관 니콜라 윌리스는 공공서비스위원회의 조언을 인용해 2024년 9월까지 1년 동안 공공부문 해고가 1,723건 발생했다고 체크포인트 언론에 전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일자리를 잃은 사람의 수는 훨씬 더 많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9개월 전에 발표한 사회주택 1,500호를 배정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고 있으며 이로 인해 절실하게 필요한 주택이 지연되고 있다고 지역주택 공급자가 말했습니다. 주택부 장관 크리스 비숍은 지난해 5월 웰링턴의 듀엘 하우싱 트러스트에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지역사회 주택 공급자에 1억 4천만 달러를 지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진행이 지연되자 듀엘의 최고 경영자인 엘리자베스 레스트는 조직의 초기 기대감이 시간이 흐르면서 좌절감으로 가려졌다고 비난하며 1,500개의 자리를 할당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이 걸려서 실망스럽다고 말했습니다. 레스트에 따르면 듀엘은 사회주택 대기자 명단에 있는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 새로운 주택을 건설할 준비가 되었지만 그렇게 하려면 정부로부터 보장이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웨스트백 경제학자들은 올해 농장주들의 우유 가격에 대한 예측을 상향 조정했으며 현재 기록적인 가격이 다음 우유 시즌에도 유지될 가능성이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유제품 대기업 협동조합인 폰테라는 현재 시즌 5월 말까지 농장주들을 대상으로 한 농장 우유 가격이 1kg당 $10 정도가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는 2022년에는 지급된 $9.30를 넘어서는 기록입니다. 하지만 고소득 시즌은 종종 과거에 급격한 하락으로 이어졌지만 2014년 농부들은 $8.40를 받았지만 2015년에는 $4.40에 불과했습니다. 웨스트백 경제학자들은 6월에 시작되는 2025년에서 26년 시즌에 대한 첫 번째 예측으로 $10 가격을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오클랜드 교통국은 2026년 3월까지 도심 지역에서 밤샘 주차 요금 부과를 연기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원래 이 요금은 2023년 12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교통국은 여러 이해 관계자들의 피드백을 반영해 오클랜드 시청 연결 프로젝트가 완결된 후 요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시내의 교통 흐름을 개선하고 시설 네트워크를 확장하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밤샘 주차 요금은 1시간당 $1에서 $2까지 부과될 예정이었으며 이는 오클랜드 도심의 주차 공간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과도한 차량 밀집을 줄이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주차 요금이 부과되는 시간대는 자정부터 아침 8시까지로 설정되었습니다. 이 결정에 대해 많은 비즈니스 단체와 주민들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들은 요금 부과가 비즈니스와 지역 경제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는 한편 교통 혼잡을 해결하려는 교통국의 장기적인 계획을 이해한다고 밝혔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클랜드 오늘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20도로 예상됩니다. 목요일은 내일도 대체로 맑겠습니다. 최저 기온은 13도, 낮 최고 기온은 21도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기술의 박다은, 아나운서 임명숙이었습니다.
법이 어려우시다고요? 글랜필드에 위치한 JMP 라우에서 이완상 변호사를 만나보세요.
부동산 및 비즈니스 매매, 별거, 이혼 및 재산 분할 문제, 유언장 작성, 패밀리 트러스트 설립, 계약법, 비자, 소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알기 쉽고 합리적인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전화번호 09-441-2422, 휴대폰 번호 027-276-1919, JMP 로우 이완상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우리 동네 건강식품 365 헬스, 오클랜드 퀸스트리트 미드시티 빌딩 2층, 알바니 하나룸마트, 한인성당 입구 초입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365일 건강하세요. 365 헬스.
사랑의 샘평화의 소리 KCR 10시 뉴스 365 헬스 마을왕이 배우 변호사 윤영준 다이나 스픽 JP 에듀케이션 EL 디자인 전망 좋은 창 JMP로 이완상 변호사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이어서 소리로 만나는 신앙체험 수기가 방송됩니다. 104.6 FM 가톨릭 방송입니다. 나의 신앙체험 안녕하세요. 지승신입니다. 한 몇 년 전부터 학습지를 구독하는 직장인들이 늘었다고 해요. 어렸을 땐 정말 하기 싫었잖아요. 뭐 수학 문제, 영어 문제 비슷비슷한 거 푸는 거요.
어른이 돼서 다시 풀고 있는 거 당장은 별 쓸모가 없기 때문에 더 흥미를 느끼는 게 아닐까 싶어요. 왜 우리가 하는 대부분의 일들이 꼭 해야 되는 거잖아요. 게다가 늘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중요한 일부터 하고 나머지는 다 다음으로 미루고 그러느라 아름다운 어떤 것들을 놓치고 있는 줄도 모릅니다. 안 해도 먹고 사는데 전혀 지장이 없고 쓸데없어 보이는 일들, 그런 일들만이 주는 기쁨이 있습니다. 오늘 저는 그 기쁨을 꼭 발견해보고 싶어요. 그대는 하느님의 가장 큰 기적입니다. 오석희의 노래 함께 들었습니다. 가톨릭 평화방송의 나의 신앙 체험, 오늘이 마지막이네요. 놀라셨죠? 네, 내일부터 저희 가톨릭 평화방송 라디오 부분 조정이 있는데요. 나의 신앙 체험 시간 오늘 마지막으로 막을 내리게 됩니다. 그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되는 마지막 작품은 제7회 신앙체험식 응모작 가운데 우수작품인 부산교구 우동성당 김욱희 마리아 데레사 자매의 이야기 만남의 하느님입니다. 집안일에 몰두해 있던 나에게 걸려온 전화 한 통. 소화기 너머로 날벼락 같은 소식이 들려왔다.
미카엘라 수녀님이 오늘 임종하셨어요.
이틀 전에도 만났었는데 이게 무슨 일일까? 한 달에 한 번 재숙회 모임이 있을 때마다 수녀님과 나는 평생 그리운 사람을 만나는 것처럼 반가워했다. 나는 수녀님의 두 손을 잡고 포옹을 하며 아양을 떨었다. 그날 꼭 껴안은 수녀님의 몸이 너무 야위어서 꼭 옷자락만 안고 있는 것 같았다. 가슴이 철렁했다. 너무 놀라서 수녀님을 쳐다보았다. 얼굴이 지난달보다 매우 수척해 있었다.
갈수록 수척해지시네요. 많이 편찮으신 거 아니세요? 이러다 큰일 나겠어요.
걱정스럽게 쳐다보는 나에게 수녀님은 평소와 같은 미소로 답해주셨다. 괜찮아요. 큰일은 아무도 몰라요. 하느님만 아셔요. 그게 수녀님과 나눈 마지막 대화였다. 올해 85살이 된 나는 15살에 세례를 받았다. 6.25 전쟁이 일어난 다음 해 친정 언니를 따라 온 식구가 영세를 하고 천주교 신자가 되었다. 그로부터 하느님은 늘 내 곁에 머물러 계셨다. 새 속에 몰두해 있는 나를 깨우치기 위해 건강을 빼앗으시기도 하고 애착하는 재산을 잃게도 하셨으며 사람과의 관계에 절망하게도 하셨다. 사는 것이 온통 괴로움 뿐이라고 느낄 때도 있었다. 하지만 지나고 보니 매 순간 하느님 섭리 안에 있었음을 확실히 알게 되었다. 셋째 아이를 출산했을 때는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절이었는데 통장은 비어있고 나는 폐결핵에 걸려 겨우 목숨을 부지하고 있었다. 결핵 환자는 거의 희망이 없던 시절이었던 것이다. 폐에 직경 3cm가량의 동공이 있었다. 나는 건강 문제, 의식주 해결, 새 아이의 양육에 내몰려 벼랑 끝에 서 있었다.
아.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고민하다가 국제신문에 조그맣게 난 광고를 보게 되었다.
약사 구함.
신문에 적힌 주소로 당장 달려갔다. 부산시 안남동에 새로 건물을 지어 문을 연 구호병원이었다. 현관 맞은편에 조그만 투약 창구가 난 약국이 있고 약국 바로 옆에 병원장실이 있었다. 나는 병원장실에 노크를 하고 들어갔다. 영화배우같이 날씬하고 키가 큰 20대의 젊은 수녀님이 나를 맞이해 주었다. 어서 오세요. 제가 병원장입니다. 첫인상이 참 미인이었다. 누군들 20대에 아름답지 않겠냐마는 그분은 정말 곱고 우아했다. 그게 미카엘라 수녀님과의 첫 만남이었다. 지금으로부터 50년 전, 1971년 가을이었다. 수녀님은 내 이력서를 보고 좋다고 하셨다. 아마 메리놀 병원에서의 약사 경력에 믿음이 갔던 것 같다. 사실 나는 메리놀 병원에 근무하던 중 폐결핵에 감염되어 퇴직했다. 가슴에 결핵의 흔적이 뚜렷했지만 완전 석회화된 건 아니었다. 수녀님이 물었다. 지금 일할 수 있겠어요? 아픈 건 아닌가요?
아닙니다. 일할 수 있습니다.
그럼 됐습니다. 내일부터 오세요. 여긴 이미 결핵 환자가 많아요. 별 문제될 게 없습니다. 면접은 그렇게 끝났다. 돈을 벌 수 있게 돼서 나는 너무나 감사했다. 안도의 한숨이 절로 나왔다. 결핵에 걸린 내가 일자리를 구할 수 있으리라곤 생각도 못한 일이었다. 수녀님을 처음 만날 때부터 나는 하느님의 현존을 가까이에서 느끼게 되었다. 항상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내 처지를 아시고 수녀님의 눈을 덮어 채용하도록 하셨다고 생각했다. 하느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수녀님과 나는 7년을 구호병원에서 함께 일했다. 옆방이 병원장실이다 보니 출근하면 매일 만났다. 병원에 근무하는 동안 내 결핵은 깨끗이 나았다. 수녀님께 이 사실을 얘기했더니 이렇게 대답하셨다. 가난한 이들을 돌보시는 우리 하느님께선 가난한 이들을 돌볼 사람을 친히 뽑으시고 그 사람을 끝까지 보호하시지요. 구호병원의 약사로 취직한 나는 1970년대의 비참한 사회상을 생생하게 목격하게 되었다. 결혼한 후에 나는 내가 제일 가난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다. 병원에 출근해서 제일 먼저 보는 풍경은 약국 앞에 발 디딜 틈도 없이 빼곡하게 모여있는 환자들이었다. 온갖 종류의 환자들로 창구는 늘 북새통이었는데 모두 허름한 옷차림이었다. 죽음과 가장 가까운 이곳 구호병원에서 치료받을 자격이 있는 이들은 가난한 이들 중에서도 가장 가난한 이들이다. 수녀님들이 가정 방문을 하고 환자의 딱한 사정을 두고 회의를 해서 가난한 이들부터 먼저 치료를 받도록 했다. 그래서 가끔 거짓말로 가난하다며 찾아오는 환자들도 있었다. 접수 창구에서 왜 접수가 안 되냐고 큰 소리를 치는 사람은 절대로 가난한 사람이 아니다. 돈이 조금 있는 사람은 기세가 등등하다. 벌써 그 태도가 다르다. 수녀님들은 다 아셨다. 정말 가난한 사람은 기가 죽어 대답도 잘 하지 못한다. 무지막지하게 떼쓰고 고함치는 사람들을 보면서 겸손과 교만을 생각했다. 접수실에서 환자를 접수해서 의사에게 보내는 일도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었다. 가난해서 생전 처음 병원에 오는 환자들이 대부분이었기에 말도 잘 못 알아들었다. 무리한 요구를 하는 사람, 욕을 하는 사람, 별 사람이 다 있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해 20대의 젊은 수녀님들이 얼굴 한번 찡그리지 않고 알아듣기 쉽게 설명해 주었다. 그들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는 모습이 대단해 보였다. 가난하고 병들고 무식한 사람들이 곧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이라는 가르침을 수녀님들이 그대로 실천하고 있었다. 병원 일 이외에도 수녀님들의 일은 차고 넘쳤다. 어떤 수녀님들은 아이를 낳아본 적도 없는데 엄마가 돼야 했다. 전쟁으로 부모를 잃고 거리를 헤매는 아이들을 맡아 기른 것이다. 수녀복을 입고 머리엔 물동이를 진 채 한 손으론 아이를 잡고 물을 길러가던 수녀님들의 풍경이 눈에 선하다. 약국에서 종일 서서 일해야 했다. 수련 수녀로 올라온 흰 수건을 쓴 20대 초반의 허율리안나 수녀님과 한조가 되어 일했다. 수녀님은 말이 없고 차분해서 옆에 있는 나도 덩달아 마음이 차분해졌다. 그때는 컴퓨터도 투약하는 자동 포장기도 없어서 모든 걸 수작업으로 했다. 얼마나 많은 약 포장지를 쌌는지 내 손가락은 거의 자동 포장기 수준이었다. 너무나 고단했지만 이 일이 얼마나 큰 은총인지는 훗날 알게 되었다. 내 폐결핵이 완치됐던 까닭이 바로 약 포장에 있었던 것이다. 매일 4시간 넘게 손가락을 움직이다 보니 마치 수지침을 맞듯 신경에 좋은 자극을 주었던 것이다. 날마다 출근하느라 왕복 1시간씩 걸어야 했던 것도 모두 하느님의 계획이었다. 주교관 뒤쪽 산언덕에 살았던 나는 30분을 걸어내려와 충무동에서 버스를 타고 안남동 병원까지 출퇴근했다. 약국 업무는 환자에게 투약하는 일 이외에 약품 출고와 재고 입고 등을 정리하고 파악해야 한다. 약품 이름도 생소한 수녀님에게 무리한 요구였다. 그런데 일을 시작하고 한 달 만에 율리안나 수녀님이 완벽하게 정리된 차트를 내 앞에 내놓는 게 아닌가. 매일 퇴근 후에 약국에 남아서 이걸 하느라 얼마나 고생스러웠는지 수녀님의 입술이 다 부르트고 얼굴은 부어있었다. 그 일이 있은 후 수녀님을 존경하게 되었다. 나보다 12살 아래요 전문 약사도 아닌 수녀님을 말이다. 내가 대학을 다니던 1950년대에 한국에서 여자가 대학을 졸업하는 경우는 전체 졸업생의 2%밖에 되지 않았다. 그 2%에 해당하는 사람이라는 생각에 나도 모르게 교만했나 보다. 율리안나 수녀님이 차트를 정리해서 내민 그날 이후 나는 교만의 옷을 벗었다. 너무 오래 입고 있었더니 습관이 되어 살 속까지 스며든 교만함이었다. 수녀님이 아니라면 끝내 내 잘못을 몰랐을 것이다. 다행히 하느님은 회개하는 은총을 주셨다. 이곳 병원에 왔을 때 이제 막 돌이 지났던 셋째 아이가 어느덧 초등학교에 입학할 때가 되었다. 나는 감사하고 은혜로운 이곳을 떠나 작은 약국을 차리기로 했다. 어떻게 소식을 들었는지 부산의 가장 가난한 사람들, 넝마주의 아저씨들이 투약 창구 앞으로 몰려와 말했다.
우리 아니끼가 약국 개업하신단다. 모두 체크하러 가자.
아니끼는 일본어로 형님을 뜻하는 말이고 넝마주의란 말은 옛날 말이다. 지금 사람들은 잘 쓰지 않는다. 넝마를 입은 사람들은 도둑이 아니라 6.25 전쟁 후 모든 것을 잃고 가난해진 사람들이다. 생계를 위해 엉성한 망태기를 어깨에 메고 거리를 헤매며 고물을 주워다가 팔곤 했다. 내가 약국을 개업하는 날 넝마주의 아저씨들이 정말 때로 나타났다. 나는 개업이라고 준비했던 탁주와 떡을 대접했다. 그들은 나와 서로 한 식구라고 여겼던 것 같다. 매달 두세 명씩은 약국을 찾아와선 시골집에 갈 차비가 없다고 말하곤 했다. 나는 그들이 올 때마다 손에 조금씩 쥐어 보냈다. 그러다 형편이 차츰 나아진 것인지 오는 사람들이 줄어들더니 약국을 폐업하는 달에는 딱 한 명만 왔다. 마지막 한 분은 노숙자였는데 끝까지 형편이 좋지 않았다. 힘들었던 약국도 그만두고 보니 지난 일들이 하나씩 떠올랐다. 마지막에 왔던 넝마주의 아저씨를 보내고 나서야 머리를 탁 얻어맞는 듯한 충격을 받았다. 마리아 소녀원과 구호병원을 영원히 잊지 말라고 그들이 나를 찾아온 것이다. 그분들이야말로 나에게 오신 예수님인 걸 몰랐다. 내 딴에는 많은 회개를 했다고 생각했는데 여전히 제자리였다.
주님에게서 오는 것이니 사랑할 수 있음을 믿어야 해요. 우리 위해 돌아가신 주님을 믿나요? 그 사랑 안에 머무르기로 해요.
꽃이 피면 꽃길을 함께 걸어요.
비바람 지나가길 함께 견뎌요.
내가 병원을 떠난 후 수녀님들의 일은 더 많아졌다. 서울에서는 꿈나무 학교, 은평마을, 도티병원을 세웠고 부산에는 중고등학교 외에 공업전문대도 만들었다. 필리핀, 멕시코, 과테말라, 온두라스, 탄자니아, 브라질 등으로 사업이 커졌다. 소년님들 수고로 열매들은 점점 잘 커나가고 있었다. 마리아 수녀원은 교황청 직속 수녀원으로 인가가 났다. 나 역시 열심히 일한 덕에 약국도 열고 집도 갖게 되었으며 아이들도 다 잘 자라주었다. 모든 것은 하느님의 은혜였다. 마리아 수녀원의 수녀님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싶었다. 내가 이렇게 살 수 있게 된 건 수녀님들을 만나고 깨우침이 있었기 때문이다. 무엇을 드려야 할지 고민하다가 문득 생각이 떠올랐다. 일단 용서를 구하자. 병원에서 생활한 7년 동안 직원들과 함께 수녀님들 흉보고 뒷말한 것에 대해. 그리하여 나는 수녀님께 용서를 구한 뒤 남편이 쓸모가 있을 것이니 수녀원 필요한 곳에 봉사하겠다고 말씀드렸다. 그 이후로 10년 가까이 남편은 서울과 부산을 오가며 수녀님들에게 필요한 상담 심리학 전반의 내용을 강의했다. 강의는 남편이 75세 되는 해에 끝이 났다.
이제 가르칠 미천이 없습니다. 이제 수녀님들이 저보다 더 전문가십니다.
남편과 결혼하겠다고 했을 때 우리 부모님은 왜 하필 돈도 안 되고 영양가 없는 교육학 전공이냐며 말렸었다. 그런데 훗날 이렇게 주님 사업에 요긴하게 쓰이다니 참으로 하느님의 섭리는 오묘하시다. 미카엘라 수녀님은 발바닥 신자인 나를 복음적인 삶으로 이끈 스승이시다. 점점 나이 들어가며 인간의 한계를 느끼고 가슴이 허할 때 나를 따뜻하게 위로해 주셨다. 여러 가지 즐거운 추억들을 만든 절친한 친구이기도 하다. 나를 당신과 한 가족이 되게 하려고 4년 전에는 마리아 수녀회 가난한 이들의 형제회 재속회원으로 입회하게 하셨다. 2020년 6월에는 종신서원을 하도록 이끄시고 가셨다. 80대 노인을 재속회 회원으로 받아들인 곳은 아마 이곳뿐일 거다. 다 늙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어 우리 두 내외는 기쁜 마음으로 매달 원래 기도회에 참석한다. 미카엘라 수녀님은 몸이 점점 쇠약해지는데도 개의치 않고 강의를 계속하셨다. 마리아 수녀회의 설립 이념과 초창기 역사, 집 없는 아이들과 미혼모를 구제하는 일, 생명운동, 낙태 방지, 자선회 설립, 가난한 이들을 위한 병원과 진료소를 세운 일 등 원래 기도회 때마다 생생한 역사를 강의하셨다. 그렇게 수녀님은 13번째 강의를 끝으로 우리 곁을 떠나신 것이다. 수녀님은 생전에 강의 내용을 프린트해서 나에게 전해주셨다. 만일 이 일을 하시지 않았더라면 그 누가 우리 수녀회의 역사를 후대에 전할 수 있었을까? 가슴이 떨린다. 마리아 수녀회의 든든한 버팀목이었던 미카엘라 수녀님. 입관하기 전에 보니 노란 장미꽃 화관을 쓰고 누워 계셨다. 처음 만났던 20대처럼 곱고 아름다웠다. 손을 만져보고 발을 만졌다. 아직 몸도 굳지 않았는데 정말 가셨는가 물었고 미카엘라 수녀님은 대답이 없었다. 눈물이 그렇게 많이 났다. 장례식 날 장지에는 500명의 조문객이 모여 마지막 가시는 길을 배웅했다. 깊은 땅 속에 관이 놓이고 우리 모두는 한 송이 흰 장미꽃을 바쳤다. 현재 총원장님인 조 마리아 수녀님의 조사가 기억에 남는다.
달릴 길을 다 달렸다 하신 바오로 사도처럼 수녀님의 일생도 그러했습니다.
지금 여러분 앞에 램프의 요정이 나타나서 뭐든 소원 하나 들어준다고 하면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예전에는요, 넉넉한 형편, 가족들 건강, 애들 시험 합격하는 거, 뭐 이런 것들 떠올랐는데요. 지난 6개월간 신앙체험 수기 함께 하면서 그런 게 중요한 건 아니구나, 다시금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누군가 소원 딱 하나 들어준다고 하면 뭔가를 더 바라지 않게 해달라고 말하고 싶어요. 지금 이 순간의 행복만으로 충분하다는 걸 잊지 않게 해달라고요. 지난 6개월간 이 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내일도 늘 새 노트의 첫 장 같은 날이길 바라봅니다. 나의 신앙체험 지성신 크레센샤였습니다.
SM 평화의 소리 KCR 11시 종합뉴스 365 헬스 마을랑이 베이로 변호사 윤영준 다이나 스픽 JP 에듀케이션 EL 디자인 전망 좋은 창 JMP로 유한상 변호사 공동 제공입니다. 크리스토퍼 럭선 총리가 어제 국회 질의응답 시간에서 야당을 역공하려던 시도는 처참하게 실패했습니다. JD 벤스 미국 부통령은 현재 시간 11일 미국의 인공지능 기술이 계속해서 세계 최고의 표준이 되도록 할 것이라며 트럼프 행정부는 가장 강력한 AI 시스템을 미국에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폭탄이 현실화되면서 한국 정부와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다각도로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습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우리 동네 건강식품 365 헬스, 오클레드 퀸스트리트 미드시티 빌딩 입주, 알바니 하나롬 마트, 한인성당 입구 초입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365일 건강하세요. 365 헬스.
카톨릭 뉴스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의 귀간 지연이 악화하면서 거처에서 공식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고 이탈리아 일간지 코리엘레 테라셀라가 현지 시간 11일 보도했습니다. 교황은 전날 바티칸 사도궁의 공식 집무실이 아닌 거처인 산타 마르타의 집에서 프랑스의 이슬람 지도자를 접견하며 몸이 안 좋다, 기관지염을 앓고 있어 외출할 수 없다고 양해를 구했습니다. 공개된 영상 속에 교황은 지쳐 보였고 눈 밑 부분은 까맣게 변했으며 부어른 얼굴과 힘겨운 호흡이 포착됐다고 이 매체는 설명했습니다. 88세인 교황은 귀간지염에 걸린 지 이날로 7일째입니다. 하지만 상태는 호전되지 않고 있습니다. 교황은 지난주에 이어 이번 주에도 자신의 거처인 산타 마르타의 집에서 공식 일정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교황은 지난 9일 바티칸 성베르도 성당에서 집전한 미사에 강론 도중 호흡곤란을 호소하며 도중에 강론을 중단했습니다. 앞서 지난 5일 수요 일반 아련에서는 보좌관이 대신 교리교육 원고를 대독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의 건강에 문제가 생길 때마다 일각에서는 자진 삼 가능성을 거론하지만 그는 이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는 2023년 2월 콩고 민주공화국 방문 당시 교황직은 죽을 때까지 하는 종신의 일이어야 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다만 갑작스러운 건강 악화로 직무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를 대비해 2013년 즉위 당시 사임서를 작성해뒀습니다.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크리스토퍼 럭슨 총리가 어제 국회 질의응답 시간에서 야당을 역공하려던 시도는 처참하게 실패했습니다. 노동당 대표인 힙킨스는 액트당 대표가 2023년에 장관이 사법적 결정에 개입하면 총리가 뉴질랜드의 최선이라고 판단할 경우 사임해야 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럭슨 총리는 왜 액트당 장관인 데이비드 시모어가 필립 폴킹혼을 지지하는 경찰 서한을 작성한 것에 대해 사임을 요구하지 않았느냐고 물었습니다. 럭슨 총리는 시모어가 해당 서한을 작성한 것은 국회의원 신분이었을 때였고 연립정부의 장관이 되기 전이었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정치적으로 재치 있는 모습을 보이려 했던 크리스토퍼 럭슨 총리는 크리스 힙킨스의 질문에 답하면서 엘라니스 모리셋의 가사를 인용하는 시도를 했습니다. 럭슨은 방금 캐나다 출신 가수 엘라니스 모리셋의 노래 가사가 떠올랐다며 마이클 우즈, 메카 와이트리, 스튜어트 내쉬 그리고 키리 앨런 등의 이름을 거명했습니다. 하지만 럭슨 총리가 날카로운 한방을 날리려던 시도는 오히려 역효과를 냈습니다. 그가 언급한 전직 장관 4명은 모두 해임됐으며 그중 3명은 크리스 힙킨스가 직접 해임했고 메카 와이티리는 당시 총리였던 자신다 하던에 의해서 해임되었다는 사실을 잊고 있었던 것입니다. 야당 의원들은 예상치 못한 기회를 놓치지 않았고 그들은 자리에서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럭슨을 향해 크게 그들 모두 해임됐다고 외쳤습니다. 노동당이 2023년 총선에서 정권을 빼앗긴 원인이 된 사건들을 떠올리며 기뻐할 이유는 없었지만 총리는 스스로 자책골을 넣고 말았습니다. 뉴질랜드인들의 절반은 재무장관 니콜라 윌리스가 이번 정부 임기 동안 좋은 경제 성장을 이끌 것이라는데 자신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원뉴스 베리안 여론조사에서는 니콜라 윌리스가 재무장관이자 경제성장 장관으로 이번 정부 임기 동안 좋은 경제 성장을 이끌 것이라고 자신하느냐는 질문이 제시되었으며 응답 결과 50%가 자신이 없다고 답했고 34%가 자신이 있다고 답했으며 17%는 모르거나 답변을 원치 않았습니다. 평균보다 높은 신뢰도를 보인 그룹은 액트 지지자의 70%, 국민당 지지자의 67%, 55세 이상 남성 45%, 뉴질랜드 유럽계가 37%였으며 반면 평균보다 낮은 신뢰도를 보인 그룹은 녹색당 지지자의 76%, 노동당 지지자 76%, 마오리 65%였습니다. 여론조사 결과에 대한 회의적인 반응에 대해 윌리스 장관은 원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지금 상황이 어렵다는 걸 알고 있지만 제 역할은 상황을 더 나아지게 만드는 것이라며 세금 감면이 없었다면 많은 가정이 더 힘들었을 것이며 국민들의 돈을 걷어들였다면 더 큰 어려움을 겪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윌리스 장관은 5월 발표될 예산안을 성장 예산으로 명명했으며 크리스토퍼 럭슨 총리 역시 1월 말 국회 연설에서 성장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윌리스는 이번 예산안에는 뉴질랜드의 오랜 생산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담한 조치들이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2024년의 어려운 상황을 지나 뉴질랜드 경제는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웨스트백 뉴질랜드는 2025년에 경제 성장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하며 성장률은 2.5%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2026년에는 3%가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는 낮은 금리와 강한 1차 산업 덕분입니다. 웨스트팩은 2025년에 공식 금리가 1% 인하돼 3.25%로 조정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에크홀드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가계 소비 증가, 관광업 강화, 주택 가격 안정화 등을 긍정적인 신호로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무역 전쟁이 일어나면서 뉴질랜드 경제에는 불확실성이 남아 있습니다. 미국의 새로운 대통령은 정책을 강하게 추진하고 있으며 이는 뉴질랜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에크홀드는 무역 불확실성이 경제활동이나 교역 조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점진적인 회복을 예상했지만 여전히 하방 리스크가 존재한다고 경고했습니다. 뉴질랜드 달러가 약세를 보이면 수출업자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며 특히 유제품 산업은 큰 혜택을 볼 것입니다. 또한 주택시장은 2025년에 7% 상승할 것으로 보이며 더 많은 주택 건설이 이루어지면서 가격 상승이 소득 증가를 초과하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고용시장은 최근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며 실업률은 약간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노동당 대표 크리스 피킨스는 이번 원뉴스 베리언 여론조사 신뢰도 조사 결과에 대해 윌리스 장관이 명백히 능력박이 일을 맡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또한 윌리스가 럭슨 총리의 자리를 노리고 있으며 정부가 폐기한 쿡 해협 폐리교체 계약을 아직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힙킨스는 올해 니콜라 윌리스가 더 가능성이 높은 일은 무엇일까요? 라는 질문을 던지며 인터아일랜드 페리를 교체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총리를 교체하는 것일까요? 라며 정부를 향해 조롱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윌리스는 정책 조정으로 돌파구를 모색했습니다. 주말 동안 윌리스 장관은 이민 투자 비자 제도를 조정할 계획을 발표하며 이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뉴질랜드 경제에 투자하도록 유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현재 물가 상승률은 2.2%로 중앙은행의 목표 범위 내에 머물러 있지만 실업률은 12월까지의 3개월 동안 5.1%로 상승했습니다. 정부는 전력시장에 대한 리뷰를 진행하기 위해 글로벌 컨설팅 업체인 프론티어 이코노믹스를 컨설턴트로 선정하고 뉴질랜드 기반의 컨셉트 컨설팅을 전문가 자문으로 활용하며 두 개의 전문가 그룹이 품질 보증을 맡기로 했습니다. 에너지 장관인 사이먼 왓츠는 프론티어 이코노믹스가 이끄는 팀이 뉴질랜드 현지 상황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작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영국의 NERA LTD와 제임스 부시넬이 이끄는 4명의 국제 전문가 그룹이 동료 검토를 맡을 예정입니다. 크리스토퍼 록슨 총리는 이번 리뷰가 전력 가격 상승으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로 정부의 행동하는 정부로서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지난 겨울 전력 부족으로 인해 많은 제지 공장이 문을 닫은 사태를 언급하며 이번 리뷰가 가격 안정과 전력 공급 보장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와츠 장관은 전문가들이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신뢰할 수 있는 품질 보증을 제공할 것이라며 이번 리뷰가 뉴질랜드의 전력 시장을 효과적으로 개선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리뷰의 주요 질문들은 전력 시장 구조와 정부 정책, 시장 진입과 확장에 미치는 영향을 다루고 있으며 최종 보고서는 6월 말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두발 부동산 그룹의 소유주들이 미지급 자산을 관리인에게 넘기고 일부 보석의 행방을 설명할 기한을 받았습니다. 두발은 수십 개의 회사로 구성돼 있으며 채권자와 투자자에게 약 2억 4천만 달러를 빚지고 있었습니다. 소유주인 캐니온과 샬롯 클락 부부는 개인 회생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부부는 대부분의 개인 자산을 관리인인 PwC에게 넘기라는 명령을 받았지만 무엇을 언제 넘길지에 대한 법적 분쟁이 있었습니다. 이번 주에 공개된 메모에서 고등법원 판사는 클락 부부가 다음 주까지 관리인이 확인하지 못한 자산에 대해 설명할 기한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그들이 이전에 공개하지 않은 보석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야 한다고 명시되었습니다. 만약 어떤 물품이 분실되었거나 다른 사람에게 주었다면 그에 대한 세부 사항을 제공해야 한다고 판사는 덧붙였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까지는 법원 문서에 명시된 자산을 관리인에게 넘겨야 합니다. 클락 부부는 법원의 관리인이 그들의 회사에 대한 법정 관리를 맡고 있다는 점에서 그들의 행동에 불만이 있다고 밝혔지만 모든 합법적인 명령을 따를 의향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9개월 전에 발표한 사회주택 1,500호를 배정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리고 있으며 이로 인해 절실하게 필요한 주택이 지연되고 있다고 지역주택 공급자가 말했습니다. 주택부 장관 크리스 비숍은 지난해 5월 웰링턴의 도엘 하우징 트러스트에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지역사회 주택 공급자에 1억 4천만 달러를 지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진행이 지연되자 드웰의 최고 경영자인 엘리자베스 레스트는 조직의 초기 기대감이 시간이 흐르면서 좌절감으로 가려졌다고 비난하며 1,500개의 자리를 할당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이 걸려서 실망스럽다고 말했습니다. 레스트에 따르면 드웰은 사회주택 대기자 명단에 있는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 새로운 주택을 건설할 준비가 되었지만 그렇게 하려면 정부로부터 보장이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오클랜드 교통국은 2026년 3월까지 도심 지역에서 밤샘 주차 요금 부과를 연기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원래 이 요금은 2023년 12월부터 실행될 예정이었으나 교통국은 여러 이해 관계자들의 피드백을 반영해 오클랜드 시청 연결 프로젝트가 완료된 후 요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시내의 교통 흐름을 개선하고 시설 네트워크를 확장하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밤샘 주차 요금은 1시간당 1달러에서 2달러까지 부과될 예정이었으며 이는 오클랜드 도심의 주차 공간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과도한 차량 밀집을 줄이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주차 요금이 부과되는 시간대는 자정부터 아침 8시까지로 설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요금 부과가 시작되기 전에 지역 주민들과 상업 단체들은 경제적인 영향을 우려했습니다. 이들은 주차 요금이 비즈니스 접근성을 저해하고 특히 상점들이 자정 이후에도 활동하는 데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교통국은 추가적으로 지역사회의 의견을 듣고 요금 부과 시점을 프로젝트 완료 후인 2026년 3월로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이 결정에 대해 많은 비즈니스 단체와 주민들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들은 요금 부과가 비즈니스와 지역 경제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는 한편 교통 혼잡을 해결하려는 교통국의 장기적인 계획을 이해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주택시장이 정체된 가운데 2025년에도 비슷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동산 공시가격 평가 기관인 QB 운영 매니저 제임스 윌슨은 올해 후반 더 큰 성장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QV 주택가격지수에 따르면 1월 분기 기준 주택가격이 평균 1.3% 상승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1.3%가 낮고 2021년 최고점보다 14.1%가 낮습니다. 윌슨은 시장이 느리게 시작한 원인으로 높은 금리, 대출 규제, 노동시장의 약세, 그리고 매물 과잉 등을 꼽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올해 주택 가치 하락이 적었고 모기지 금리는 하락 중이고 부동산 거래량이 증가하고 있어 올해 후반 더 큰 성장이 기대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윌슨은 여름이 전통적으로 부동산 거래가 활발한 시기이며 경제가 개선됨에 따라 시장에 더 많은 매수자와 매도자가 나타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는 시장의 초과 공급이 얼마나 빨리 흡수될지가 관건이며 흡수가 되고 나면 수요가 가격을 본격적으로 끌어올릴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또한 단기간에 급격한 변화는 없겠지만 추가적인 금리 인하가 주택시장의 회복 속도를 높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뉴질랜드의 주택 공급 기관인 카인가오라는 임대료 체납 문제에 대해 더 엄격한 접근 방식을 도입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마트 크로켓 카인가오라 최고 경영자는 체납된 임대료를 12주 이내로 제한할 것이며 이를 넘기면 세입자들은 태거 조치나 강제 집행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번 정책의 책임은 세입자들이 체납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거나 카인가오라와 협력하고 있지 않으면 더 이상 요해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다만 카인가오라는 기존의 체납 금액 중 일부를 면제해주기로 했습니다. 총 830만 달러에 달하는 체납 금액을 감면하기로 했으며 이는 특히 팬데믹 동안 카인가오라가 채무를 엄격히 추적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점을 감안한 결정입니다. 카인가오라는 세입자들이 체납 문제에 빠지지 않도록 돕고 체납 금액을 관리하는 방식에 있어 더 효율적인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정책은 세입자들이 지불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인도료를 갚도록 도와주는 동시에 장기적으로 체납 문제를 예방하고 주택 자원의 관리와 운영을 더 효율적으로 만들어 나가겠다는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법이 어려우시다고요? 글랜필드에 위치한 JMP 로우에서 이완상 변호사를 만나보세요.
부동산 및 비즈니스 매매, 별거, 이혼 및 재살분할 문제, 유언장 작성, 패밀리 트러스트 설립, 계약법, 비자, 소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알기 쉽고 합리적인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전화번호 09-441-2422, 휴대폰 번호 027-276-1919, JMP 로우 이완상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국제 뉴스입니다. JD 벤스 미국 부통령은 11일 미국의 인공지능 기술이 계속해서 세계 최고의 표준이 되도록 할 것이라며 트럼프 행정부는 가장 강력한 AI 시스템을 미국에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벤스 부통령은 이날 프랑스 파리 그랑팔레에서 열린 제3차 인공지능 행동 정상회의 폐막 연설자 중 한 명으로 나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우선 파리의 AI 안전성보다 기회와 관련된 얘기를 하러 왔다며 트럼프 행정부는 AI가 경제혁신, 일자리 창출, 국가안보, 의료, 표현의 자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수많은 혁신적인 응용 프로그램을 제공할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미국은 AI 분야의 선두주자로 미국 정부는 이 위치를 계속 유지할 계획이라면서도 리더라고 해서 혼자서 해나간다는 의미는 아니며 미국은 여러분 모두와 파트너 관계를 맺고 싶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개방성과 협력의 정신으로 우리 앞에 놓인 AI 혁명을 시작하고자 한다며 이러한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선 AI 기술의 개발을 저해하는 게 아니라 촉진하는 규제를 만들 체제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벤스 부통령은 특히 유럽의 친구들이 이 새로운 개척지를 두려워하기보다는 낙관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며 현재 미국에서 최첨단 AI의 개발이 가능한 것은 개방적 규제 환경을 유지한 덕분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에 수입되는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25%의 관세를 일괄 부과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조치는 전 세계를 관세 전쟁의 겨냥으로 몰아넣는 동시에 미국 현지 기업 일각에도 상당한 역효과를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미국의 철강 알루미늄 업체들은 혜택을 볼 것으로 관측되지만 철강과 알루미늄을 사들여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 등에는 타격이 불가피하며 그 여파는 소비자들에게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10일 미국 일간 워싱턴포스트와 뉴욕타임즈 등 외신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조치에 대한 미국 내 엇갈린 반응을 전했습니다. 우선 미국 철강 업계 등은 트럼프 대통령의 조치에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미국 철강 제조협회 회장 필립 벨은 이번 관세 조치가 국내 생산자들을 위한 공평한 경쟁의 장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철강협회 케빈 댐시는 이 조치가 예고된 전날 성명에서 미국의 안보와 경제 번영에 필수적인 미국 철강 산업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지속적인 약속을 환영한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철강 알루미늄을 이용한 제품을 만드는 업체 등 다른 산업계는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방금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폭탄이 현실화되면서 한국 정부와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다각도로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습니다. 전문가들은 향후 트럼프 정부와의 협상 과정에서 한국이 미국 경제에 기여하는 바를 강조해 협상력을 최대한 끌어올리고 기업 차원에서는 대미 흑자 품목을 중심으로 현지 생산 확대 등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특히 그동안 철강에서 무관세 커트제를 적용받아온 한국도 예외 없이 25% 관세를 부과받았다는 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공언했던 보편관세, 상호관세 등에 보다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한국무역협회 국제통상연구원장은 11일 연합뉴스와 한 통화에서 정부는 단기적으로 미국과 협상하면서 한국이 오랜 우방국임을 강조하고 중국을 대체하는 확실한 공급망 국가라는 점을 인지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중장기적으로는 한국 기업들이 미국 현지나 동남아 등 비용이 저렴한 국가로 생산기지를 옮기면 국내 산업 공동화 우려가 있고 제조 기반이 흔들리는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전해드린 뉴질랜드 뉴스는 원뉴스, RNZ, 뉴질랜드 헤럴드, 스톱, 인트레스.co.nz에서 간추렸으며 그 밖의 뉴스는 PBC 연합뉴스에서 간추렸습니다. 오늘의 환율 정보입니다. 뉴질랜드 달러와 대비 원화의 기준 환율은 821원 11전, 한국에서 보낼 때 829원 32전, 한국에서 받을 때 812원 90전입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클랜드 오늘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20도로 예상됩니다. 목요일은 내일은 역시 대체로 맑겠습니다. 최저 기온은 13도, 낮 최고 기온은 21도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기술의 박다은, 아나운서 임명숙이었습니다.
부동산 등기 이전 컨베이언싱 전문 로펌 마이랑이베이로 대표 윤영준 변호사가 노쇼와 아폴로 드라이브에 위치한 새 오피스에서 정성을 다하는 서비스로 여러분을 모십니다.
오피스 주소는 유닛 9 39번지 아폴로 드라이브 로즈델, 대표 전화번호 476-8000번, 직통번호는 973-4046, 이메일 문의는 info@mbaylaw.co.nz입니다. 사랑의 샘 평화의 소리 KCR 11시 종합뉴스 365 헬스 마을아기 베이로 변호사 윤영준 다이나스픽 JP 에듀케이션 EL 디자인 전망 조은창 JMP로 유한상 변호사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게시할 게시판입니다. 이탈리아 축제 안내입니다. 이탈리아 문화, 음식, 음악을 기념하는 행사입니다. 이탈리아 축제는 2025년 2월 23일 일요일에 뉴마켓 거리로 돌아옵니다. 오랫동안 기다려온 거리 축제는 이탈리아 특선 요리, 엔터테인먼트, 음식 및 음료 노점이 가득한 오클랜드에 이탈리아의 최고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이탈리아 축제는 뉴마켓이 웰링턴에 있는 이탈리아 대사관의 후원으로 제공하는 무료 대중 행사이며 웨스트필드 뉴마켓, 마세라티, 와이테마타 로컬 보드가 후원합니다. 뉴마켓, 더필드 스트리트, 오즈번 스트리트, 앤 러즘드 그린에서 2월 23일 일요일 오전 11시에서 오후 5시까지 있습니다. 무비 인 파크스 라야 앤 더 라스트 드래곤 안내입니다. 쿠만드라라는 고대 문명이 사는 재구상된 지구에서 라야라는 마지막 드래곤을 찾기로 결심합니다. 2월 22일 토요일 오후 8시 30분부터 10시 30분까지 로스데일 파크 투 잭 힌튼 드라이브에서 있으며 오후 6시부터 사전 오락 시간이 있습니다. 옥의 정원 조각 전시회 안내입니다. 오클랜드에서 가장 인기 있는 무료 야외 미술 이벤트가 오클랜드 식물원에 있습니다. 친구 및 가족과 함께 가서 재능 있는 예술가들이 만든 멋진 조각품들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수백 개의 작은 조각품과 도자기가 있는 실내 갤러리도 있어 구매하거나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피크닉을 준비하거나 식물원 카페에서 간식을 드실 수 있으며 반려견도 데려갈 수 있습니다. 3월 2일까지 오클랜드 보타닉 가든스 102 힐 로드 마나레이 오클랜드에서 있습니다. 오클랜드 라이브 서머 안내입니다. 아우테아 광장에서 재즈의 신나는 주말을 준비했습니다. KCR 게시판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104.6FM 가톨릭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오늘의 정규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가톨릭 방송은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오전 9시 4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방송되고 있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